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 새벽 시간에는 나오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룻과 보아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룻기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모압 지방에서 태어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어느 날 서쪽 바다 사해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부터 이주해 온 한 가족의 소식을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가장이 죽었다라는 소식과 이후 고인의 아내가 두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룻에게는 놀랍게도 그 두 아들 중 큰아들 말론이라는 사람과의 혼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고대 결혼이 그렇듯이 여성에게는 신랑을 선택할 최종 결정권이 없었기에 룻은 부모님의 결정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룻이 결혼할 상대자 말론은 맏아들이었으므로 그 사람과 결혼하면 자신이 홀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룻의 입장에서는 말론은 이방 남자였습니다. 룻은 자신이 사랑해서 그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에서 아마다 돈을 좀 가지고 이주해 온 집으로부터의 혼사제였기에 어쩔 수 없이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이인데 굳이 이방인과 결혼시킬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가난하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룻의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시집갈 집인 과부댁이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자신의 딸이 맏며느리로 시집가면 고인이 된 시아버지 유산을 많거나 적거나 큰아들에게 많이 돌아올 것이기에 이방인 사이라도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을 시집 보내게 되면 신랑 집으로부터 받을 결혼 지참금이 마음에 와닿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고자 했던 세겜이 등장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디나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큰 혼수와 예물을 주려고 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결혼하려면 반드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 신부집에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룻은 말론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룻은 시집을 가서도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길게는 1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시집 온 동서 역시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나오미, 남편 말론, 그리고 자신 모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여기 그치지 않고 가정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동서의 남편이 어느 날 자식을 남겨두지 않고 죽고 말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 하나 없이 남겨진 과부 세 명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이러한 처지 가운데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으시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은 동서와 함께 시어머니를 따라 짐 보따리를 사서 가던 도중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신과 동서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시어머니께서 작별의 입맞춤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동서와 룻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소리 높여 울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약 10년간 힘들게 살면서 정이 들었던 어머니를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소리를 높여 우는 두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 룻기 1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데 그 중에 11절만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 정도 상황이라면 룻은 자신의 본향인 모압을 버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평생을 과부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리고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인으로서 받아야 할 서름을 참아가며 살아갈 것에 대한 생각에 시어머니를 보내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룻의 동서는 모압에 남기로 했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룻이 왜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했을까 궁금한 대목입니다. 또한 왜 룻의 동서는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각자가 선택한 길은 그들의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1장 15절에 나오미가 자신을 붙쫓으려고 하는 룻에게 했던 말을 보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이방 모압으로 이주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자 징계의 손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오미의 가정에는 일말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보자면 선대 크리스천 수준이거나 아니면 교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활동을 하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교인 정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룻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룻은 잘은 모르더라도 확실한 것은 모압의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신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정체성이 결혼 이전과 비교하면 분명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룻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자 했다면 시어머니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모압에 남아서 자유한 여인으로서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라온 모압의 문화와 풍습과 신을 버리고 그리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행복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리기 어려운 결단입니다. 루스의 단호한 의지를 1장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루스는 단지 어머니가 믿는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말할 정도로 신앙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룻의 결단으로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지방에 도착했을 때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추수할 때에 밭 주인은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 2절의 언급을 보아 아무 밭에 서 룻이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룻기의 기자는 우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돌아가신 시의 아버지의 친족이었으며 곡식을 베는 자들을 고용하고 사환을 둘 정도의 유력한 자, 즉 부자였습니다. 보아스가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자 모압에서 온 소녀임을 알고 룻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로부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소년들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러 물을 마실 것을 허락해 주었으며 식사할 때에는 떡을 양념에 해당하는 초에 찍어 먹도록 허락을 받았고 볶은 곡식까지 받아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빈손으로 이방의 땅 베들레헴에 왔는데 죽은 남편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삭 죽기를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 이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추수 기간에 어느 정도 이삭 죽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이삭 죽기만 한다면 당분간 양식 걱정을 덜게 되었으니 오래간만에 누리는 행복감이었습니다. 룻은 이 모든 일들을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축복한 것이고 두 번째 말은 룻기 2장 20절에 있듯이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시어머니의 남편 엘리멜렉이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뜻하는 것이며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 고엘을 번역한 것으로 어근의 원뜻은 친족을 어려운 형편에서 회복시켜주는 이제 영어로는 to redeem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엘은 원형 동사 가알의 분사형인데 가알의 뜻은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 대신 보상해 주다입니다. 그러므로 원형동사 가을의 뜻을 기초로 분사 형태 고예를 직역해 보자면 누군가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모든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에서도 그때 조상들이 받았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으며 아무리 가난해서 그 땅을 팔지라도 그 땅은 다른 사람의 영원한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가난한 자의 친족이 그 땅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해서 원래 소유자였던 가난한 자에게 땅을 회복해 주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형제가 가난해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의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그 즉 고엘이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어야 했습니다. 나오미는 4장 3절을 보면 나오미가 죽은 남편의 기업을 팔려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기업을 팔려고 했던 이유는 본향으로 돌아왔지만 예전과는 달리 가난한 상태였으므로 기업을 팔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에 은혜를 베푼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임을 알게 된 룻은 어머니로부터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임을 알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해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는데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어준 것뿐만 아니라 엘리멜렉과 말론 가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 계대 결혼까지 해주었습니다. 룻은 생각지도 못한 마음씨 좋고 부유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까지 출산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며 시어머니에게도 기쁨과 회복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와 달리 룻은 이방 모압인이었습니다. 룻에게 아픔으로부터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이방인에게도 펼치신 하나님께서는 모압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룻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과부로서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젊은 나이지만 나이 든 남자와 결혼한 것 등은 오직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려고 했던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룻은 자기 부인을 통하여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막막함이 평온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나의 불확실한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부인의 삶만이 여호와의 짧지 않으신 손을 깨닫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기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룻과 나오미 입장에서 보아스는 회복자이자 속량자이자 구원자입니다. 나오미 가족에게는 베들레헴을 떠나기 10년 전까지만 해도 남부럽지 않는 상태였기에 친족 보아스를 큰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기생 라합의 소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는 유다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성 이방여인, 그것도 기생이었습니다. 폐쇄적인 일부 또는 다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혈통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로 보아스가 늦은 나이까지 미혼 상태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아픔을 알기에 아파 본 자가 아픈 자를 잘 위로해 주듯이 이방에서 온 소녀 룻을 더 잘해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의 행적을 보면 배려가 많고 주도 면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점으로 보아 평소에도 덕행이 높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고엘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해도 되었지만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계대 결혼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아스가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친족의 기업을 매입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은 율법이 정한 바에게 그렇다 하더라도 계대 결혼까지 하기로 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결혼할 대상자가 단지 젊은 여자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혼의 나이 든 사람으로 아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어야 할 상황에서 친족의 가계를 위해 계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곧 결혼해서 낳을 첫 아들을 룻의 사별한 남편 말론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도록 허락함을 의미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을 자, 성경에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 고엘의 1순위자는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고엘 1순위자로서 장로 10명의 증인자들 앞에서 보아스가 했던 첫 번째 제안에는 승낙을 했습니다. 그가 승낙할 때는 엘리멜렉의 그 기업, 즉 땅에 대해서만 고엘로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것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죽은 자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기업을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자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의 1순위자가 처음 조건만 이행하면 되는 줄 생각하고 고엘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이 엘리멜렉의 아들이었고 그의 두 아들도 아들이 없이 죽었기에 자기가 그 기업을 돈을 주고 사주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그 기업이 자신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룻기 시대는 땅에 대한 고엘 의무 이외에도 계대, 즉 친족의 죽은 자를 위해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주는 고엘 의무가 있었습니다. 룻기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 전례는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형사치수법 규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하는 법입니다. 만약에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장로들 앞에서 신발이 벗겨지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의 1순위자가 이런 모욕을 감수하기까지 왜 룻을 아내로 맞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에게는 자신이 고엘이 된다면 어떤 이득이 있었겠습니까? 보아스 역시 고엘의 1순위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리한 처지였습니다. 보아스와는 달리 고엘 1순위자는 기혼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결혼을 하지 못했기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미혼으로 아들이 없었던 그가 과부와 결혼해야 했고 결혼해서 난 첫 번째 아들이 자신의 대를 잇는 아들이 될 수 없고 친족의 대를 잇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아울러 자신의 돈으로 회복시켜준 땅 역시 그 집의 소유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보아스는 스스로 룻과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해 고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이자 자기 부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룻을 포함한 나오미 집안을 회복시켜준 보아스는 회복자, 영어로는 리디머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 회복입니까? 가난과 어려운 처지였던 절망으로부터 희망과 기쁨으로의 회복입니다. 보아스는 값으로 타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었고 값으로 예인을 사서 자식이 없는 가문에 자식을 낳게 해 주었기에 속량자였습니다. 속량자를 흔히 대속자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 시편 이사야 그리고 선지서에서는 히브리어 고엘을 전부 대속자 또는 대속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리디머 회복자는 곧 대속자입니다. 시편 이사야 그리고 선지서에서 대속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상태에 빠졌던 나를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만이 진정한 나의 회복자, 리디머, 구속자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엘리멜렉 가문의 보아스가 회복자, 리디머, 구속자였던 것은 나오미와 룻에게 임한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엘리멜렉 가문의 회복자, 리디머, 구속자인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고 구속시켜 주시는 진정한 고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시편 이사야 그리고 선지서에 나오는 고엘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을 생각해 볼 때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진정한 고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 나의 절망적인 현재 상태, 그리고 죽고 싶은 상태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고엘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속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 고난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고엘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는 자신의 가문과 재산을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룻과 나오미를 포함한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이 된 것을 룻기 기자는 룻기의 결론 구절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 마지막 다섯 개 구절들은 베레스의 계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로 시작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지만 다윗을 낳은 것까지 계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혈통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조상의 계보에 보아스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신비로운 점은 왜 룻기의 기자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고엘이 되었다고 서술을 하다가 룻기 마지막에 그 보아스가 여인 룻을 통해서 얻은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했겠습니까?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을 위해 고엘로서 계대 결혼을 했던 보아스를 생각한다면 고엘 제도 규정상 보아스가 낳은 오벳은 말론의 아들이 되어야 하기에 엘리멜렉 계보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보아스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을 알았고 엘리멜렉 가문을 위한 계대 결혼의 고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기록된 룻기에는 오벳을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계보가 맏아들 중심의 일반 족보의 불변의 규칙과는 무관하듯이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계보상 보아스의 이름 역시 일반 족보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벳이 엘리멜렉의 계보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계보는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벳은 다윗의 증조부가 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자기 부인의 삶은 나오미와 룻처럼 자기 일생의 회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보아스처럼 자기 일생 이후에도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자기 부인의 삶이 나의 일생의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낸 후 주님과 함께 누릴 기쁨과 회복과 영광을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처럼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고엘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 절망을 희망으로 죄인을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회복자, 리디머, 대속자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고엘로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 역시 타인을 위해 자기 희생을 통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땅의 일생 중에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에 받을 기쁨과 회복과 영광을 목표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